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한쪽으로 확 기울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배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고 엄청 패닉에 빠지겠죠?
그렇죠. 막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구멍이 난게 아니라 그냥 승객들이 한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서 기우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현상입니다.
네, 2026년 5월 19일에 그 엄청났던 시장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코스피가 무려 7,271로 하루 만에 3.25%나 급락하고 환율은 1,507원을 돌파해버렸잖아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 데스크 리포트랑 한국경제 또 매일경제 자료들을 싹다 모아서 이 사태를 아주 완전히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펀더멘탈이랑 포지셔닝을 분리해서 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 될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당장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부터 짚어보죠. 아니, 미국에서 그 103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빅딜 호재가 터졌거든요.
네, 엄청난 뉴스였죠.
그니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 AI의 관련주들도 막 폭등해야 정상인데, 현실은 뭐 이틀 만에 30%씩 빠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했어요. 이거 시장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난 건가요?
오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이 너무 기계적으로 팽팽하게 돌아가서 터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당시에 글로벌 헤지펀드들 AI 섹터 노출도가 상위 4%였거든요.
아, 역사적인 극단값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파는 게 아니라 특정 수익률에 도달하니까 알고리즘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확 쏟아낸 거죠.
아, 투자자들이 미래 실적을 보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엑셀 수식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기계적 매도가 일어났다.
네, 그 결과 이틀 만에 AI 모멘텀 전략 물량이 12%나 기계적으로 청산된 겁니다.
와, 그러면 그 엄청난 자금들은 그냥 다 현금화돼서 증발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나스닥 프리마켓 데이터 추적해 보면요. 이 빠져나온 돈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헬스케어나 금융, 소비재 쪽으로 쫙 흘러갔어요.
철저한 디커플링이네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밸런스 맞추려고 자리만 옮겼다.
네, 자본의 위치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배치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기계적 매도에 짓눌려 있으면 개별 기업들은 진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SK하이닉스 행보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 50조 원 들여서 미국에 샵 짓고 상장 추진한다는 한경 보도 말씀이시죠?
네, 코스피 다 폭락하는데 혼자서 독자 노선을 걷잖아요.
이게 한국 증시의 그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피하려는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에요. 코스피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확신을 해도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이탈에 직격탄을 맞으니까요.
아, 그래서 HBM이라는 무기로 미국 IRA 보조금도 챙기고 아예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독자 평가를 받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지수에 연동된 수급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돌파구입니다.
야, 근데 이게 하이닉스 하나로 끝날까요? 미국에서 이중상장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생태계들도 막 요동칠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 확대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내 후공정 장비나 2차 벤더들한테 엄청난 낙수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청취자 여러분도 단순히 대형주만 볼게 아니라 이 새로운 달러 기반 반도체 밸류체인에 누가 새로 합류하는지를 꼭 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자, 근데 대외적인 거시경제랑 국내 상황을 붙여놓고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 특히 그러신가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공역 보류 지시하면서 WTI 유가가 무려 4.68%나 급락했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는 꽤큰 이슈였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제조업 국가니까 유가 떨어지면 엄청난 원가 절감 호재 아닌가요? 시장은 왜 이걸 철저히 무시하죠?
평소 같으면 증시를 확 끌어올렸을 텐데 지금 시장 체력이 완전히 바락났거든요. 환율은 1,500원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라는 거대한 압박이 있으니까요.
아, 약간 면역력이 확 떨어진 상태라 밖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보다 내 몸속 염증이 더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면역력이 없을 땐 내부 리스크가 훨씬 무섭죠.
그 염증이라는 게 매경 자료에 나왔던 RF세미 대표 구속 같은 2차 전지발 악재나 아니면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같은 내부 이슈들 말하는 거 맞죠?
네. 정치나 노사 양측 입장을 떠나서 철저히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현실화되면 한국 GDP가 0.5%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돼도 당장 내부의 뇌관들이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더 큰 거네요.
맞아요. 그 긍정적인 외부 변수를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얘기를 쭉 짚어가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했던 배 비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네. 배의 골격인 펀더멘털이 아무리 튼튼해도 승객들인 수급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치명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표면적인 하락률에만 쫄 게 아니라 돈이 왜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이면을 읽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펀더멘털과 포지셔닝을 구분하는 냉철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냉혹한 시장의 역학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하락은 자산 가치의 진짜 구멍에 뚫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본의 이동이 만든 일시적인 기울기일까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게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숫자의 공포에 무작정 뛰어내리기 전에 진짜 위기의 본질을 꼭 먼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